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가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엿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어느 날 이 세계적인 미술 경매가로 크게 성공한 버질 골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식사를 마칠 무렵에 레스토랑 측에서는 그에게 생일 케이크를 제공했습니다. 아마 단골 손님이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가 다 녹아서 불이 꺼질 때까지 그 생일 케이크에는 손도 대지도 않고 그대로 꼼짝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크를 선물받은 기쁨보다 몰려오는 외로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고아 출신이었는데 미술품 경매를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뒤틀려 있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는 그의 집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수많은 여성의 인물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그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피는 묘령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계속하겠지만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2013년도에 개봉되었던 The Best Offer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외로움, 사랑, 그리고 희망과 배신, 또 그것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그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주인공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끝부분에 가보면 그는 프라하에 가서 밤과 낮이라고 하는 상호가 붙어있는 카페에 들어가 역시 혼자 앉아있습니다. 그 카페에 종업원이 와서 동행이 있습니까? 누굴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올 사람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메라 앵글이 광각으로 점점 넓혀지면서 여러 테이블을 함께 비추게 되는데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마주 앉아 담소하고 웃고 있는데 뜻밖의 이 주인공은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참으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쓸쓸한 결말을 그리는 영화지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가 아니겠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이 주말이 추석이죠. 우리는 대부분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이민 와서 한국 명절에 대한 그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추석이 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고향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고향에 관한 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란 이런 노래도 알고 있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하는 이런 노래도 알고 있고 그 밖에 많은 고향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 꽃이 피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산천 지역 꽃이 피지 않는 산천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푸르지 않는 바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향이 좋은 이유는 산천이 꽃 피고 눈에 보이는 바다가 푸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보다 천배만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정겨운 이들이 그곳에 있으면 찾아가는 이들을 맞이해 주기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이영만이 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만일에 찾아갔는데 그곳에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면 그 풍경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서 관광지는 될지언정 결코 우리 마음의 고향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이런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떠오르는 것은 고향 땅이라기보다는 사람이고 그것도 정겨운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시면서 그 곁에 하와를 두시고 둘이 함께 사도록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때 이후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명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이 열립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뒤틀어지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데 서툴기도 하고 함께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담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십 년 동안 함께하는 이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장례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시신을 고국으로 모셔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 한 5,000불 정도 들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곳은 아주 신성한 성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성한 땅 여기에서 장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은 150불밖에 들지 않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국으로 모셔가야 되겠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장례하면 불과 150불이면 됩니다. 근데 왜 5,000불이나 쓰시면서 힘들게 고생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시오, 이 땅은 성지인데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거룩한 땅이 아니오. 나는 내 아내가 부활할까 봐 걱정이 많은 사람이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얘기 속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이 아내의 부활을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믿음은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우리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사랑에는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첫째지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음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 위에 플러스 이 사랑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주 말해야 될 참으로 아름다운 말 한마디이옵시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본문 13절 후반부의 말씀 아닙니까?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있고 높은 사람에게 제발 절 버리지 말고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거나 하소연을 하면은 힘 있는 사람은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손맨인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며 또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존귀한 솔로몬, 그 당시 왕이었잖아요. 어쩌면 그 고대 술람미 지방의 포도원이 이 솔로몬의 포도원이었을 겁니다. 어느 한가한 시간에 이 솔로몬 왕이 자기 포도원을 좀 둘러보기 위해서 거기에 나갔다가 거기 일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았겠죠. 이 여인이 얼마나 볼품이 없는 여인이었습니까? 여기 와가서 바로 앞장 이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햇볕에 나가 농사 그 포도원 일을 하느라고 하도 그을려서 피부가 아주 시커멓게 변한 그런 거울린 여인인데, 솔로몬 궁궐에 있는 여인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시골 처녀에게 이 솔로몬 왕은 기꺼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막한 세상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길을 여러분 혼자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누구와 함께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살이에 힘들어 쓰러지거나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에, 혹은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이면 이게 우리 인생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이 크건 적건 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밀려날 때도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잘 하다가도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남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어느새 나는 외톨이가 되고, 나도 이름 있는 존재지만은 내 이름으로 내가 불려지기보다는 없던 이름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우리가 불려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김혼자, 박혼자, 뭐 이혼자, 혼자입니다. 밥도 혼자서 먹고 혼자라고 그래. 그래서 혼밥이라고 그러지요. 혼자 살면서. 여러분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물론 삶이 편리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우리들이 다 얼마나 고독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미국은 제가 잘 몰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중에 26.8%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는 그보다도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아서 울기까지 하면서 그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험난한 인생길 수십 년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촛불처럼 꺼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도 그 한 명도 그걸 지켜보는 이도 없이 너무나도 눈물겹게 혼자 숨을 거두고 있는 인생, 끝내는 고독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 내미면서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함께 사람을 부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세관에서 함께 갈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행을 출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흠이 많고 연약해서 수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걷던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뭐 우리가 다 그 다음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사는 삶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홀로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려갔으면은 강도를 만나지 않았거나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도 강도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제 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그냥 지나쳤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서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까지만 데려다주고 볼일이 있어서 바로 떠나버리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한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은 여기 본문의 슐라미 노인에게 손을 내미는 이 솔로몬의 손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보다 더 귀한, 주님보다 더 존귀한 그런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으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초라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 텐데 주님은 우리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 같은 사람을 건지시고 함께 가는 동행이 되게 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동사를 제외한다면 아마 그 사역의 핵심이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마태복음 보더라도 첫 장 함께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 함께로 끝마치고 있는 복음서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이 맨 끝장 맨 끝절에 가서 28장 20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언가, 여러분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다가 손 내미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언제나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복음 전도자 선다싱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혹독한 추운 어느 겨울날 그는 친구와 함께 5,000m가 넘는 히말리아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보라가 몰아치고 온몸에 뼈가 다 얼어붙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 길을 걷다 보니까 저 앞에 거무스름한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길 가던 사람인데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친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야, 이 사람이 이미 다 됐으니까 우리 포기하고 어서 빨리 가자 하는 것이었고 이 선다싱은 그래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함께 가야 된다고 언쟁을 하다가 친구는 혼자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선다싱은 그 뻣뻣한 그 쓰러진 그 사람 억지로 등에 업고 그리고 한 걸음씩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하다 보니까 저 앞에 또 하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살겠다고 먼저 떠난 그 친구가 싸늘한 수검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람을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면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혀있던 사람까지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니 함께 가면 살고 혼자 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 선다싱의 이야기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함께 가지 못할까요? 그 사람 나와 너무 달라요. 그 사람 성격이 틀렸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참아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함께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쫓기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좀 이해해주기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모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간다고 해서 꼭 그가 내 곁에 육체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든지 타지로 멀리 떠난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앞에 제 앞에 선임자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선교사가 되어 가시기도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되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가는 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부를 믿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산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공간은 서로 다른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분들은 나랑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교회를 섬기다 떠난 믿음의 많은 우리의 선배님들,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분들도 지금 우리와 시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영적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 제국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만찬 예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행했습니다. 공동묘지, 이 그곳에는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한 누구누구 누구가 있고 또 먼저 떠난 신실한 성도들이 거기에 다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분들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들은 공동묘지에서 성만찬을 행했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많은 책을 냈던 정진홍 선생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쓰신 인생의 마지막 길은 혼자만 가야 한다 이런 참 슬픈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가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걸어가는 900여 킬로미터의 길을 걸으면서 느낀 감동들을 적어 내려간 그런 책입니다. 단순한 기행문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참 얼마나 쓸쓸한 내용입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의 마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랑 두 사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어느 때가 되면은 먼저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 남겨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의 길은 여러분 혼자 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정 선생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이해하는 이야기. 어쩌면은 우리 모두의 형편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이 학위 논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 노인에게는 사고, 네 가지의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고는 고고, 이 고독한 이 외로움의 이 고통이 있고 빈고, 둘째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노고, 나이듦의 고통 그리고 병고, 이 약해짐의 고통 이런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노인들이 이런 네 가지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올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외롭고 서글프고 너무나 딱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슬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지막 위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 걸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혼자 남겨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길에는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와 함께 힘차게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최후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맨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남게 되는 후회가 있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후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손을 주시지 않고 두 손을 주셨나? 한 손은 쓰러졌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며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양손이 다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함께 가고 또 한 손으로 쓰러진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한편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라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사랑하는 자여 개인 날이나 험한 날이나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의 발길이 빠르니 우리 함께 가자 오라 나와 함께 길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내 너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니 미지의 것을 향한 의욕과 두려움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오라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와 아름답고 즐거운 내일을 향해 우리 손 마주잡고 가자 오라 나와 함께 길 가자 사랑하는 자여 검은 구름 자욱한 곳에서 내가 너의 길에 같이 하리라 나의 자녀야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나아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을 홀로 걸으며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쓰러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서 함께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함께 걷는 사랑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고 떠오지 함은
바라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성스레 드리는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며 범사에 형통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